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게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매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도로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섯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모두를 파멸시키는 죄 공장으로 전락했던 이유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죄 공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핍절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부유하든 핍절하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려는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생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게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일의 예배는 어떠하셨는지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난 이후 지난주일에 예배가 어떠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확인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몇 교구 구역장님들의 명단을 가져와야 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모두 얼굴을 들으시고요. 같이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잘 외우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살짝 컨닝했습니다. 네, 구역 식구들과 잘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인데요. 염해, 사해라고도 불리는 염해 북서쪽에 위치한 성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대면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입니다. 그 땅에 살던 한 여인이 있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직업을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히브리어는 라합의 직업을 창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다른 책에서는 여관집 주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나라는 단어는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라합에 대해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포르네라는 단어의 뜻은 몸 파는 여자, 곧 매춘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을 찾은 것은 외부인이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하기에 적절한 곳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민심을 살피기에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매춘부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처음 접했던 목자들 역시 그 당시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교구 구역장님들께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단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내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탐한 후에 보고한 내용으로 인해서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후유증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가 정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통해서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텐데요. 이전에 자신에게 들어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교구 구역장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당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도 군인들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들을 지붕에서 말리기 위해 버려놓은 삼대에 숨깁니다. 삼대는 아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식물인데요. 삼은 물에 담그고 펴서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축함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긴 라합은 군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으니까 급하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들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라합 자신도 사실은 간첩을 숨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과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절에서 11절 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교구 구역장님들께서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군인들을 따돌린 라합은 이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 정탐꾼들에게 밝힙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고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왕 시혼 그리고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들었다라고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알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야다는 일반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알물 말할 때 쓰였습니다. 부부지간 친밀한 알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라합의 안다는 고백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들었다는 단어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알았고 들었다라고 고백한 라합은 곧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1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광야에서 모세가 올려드렸던 고백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4장 39절,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고백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판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라합의 고백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겼던 이방 우상과 차별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당시 고대금동 지방에 빠른 속도로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광야를 이동하고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들음에 대한 반응을 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개의 가나안 부족들은 그 사건의 배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고 알았으며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라합의 믿음이 뒤따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사교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계시면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형제의 모든 가족의 목숨을 살려서 죽음에서 건져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맹세와 동일한 형태의 맹세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맹세를 할 때는 위대한 권위자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도록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매춘부 라합은 어쩌면 자신의 부모, 형제뿐 아니라 형제자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식솔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란 나만의 안일, 나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타인까지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 자기의 초월을 지금 라합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내용을 오교구 구역장님들과 오교구 식구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라합은 성벽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두 개의 벽이 있었는데요. 바깥쪽의 두께는 1.8m 정도였고요. 높이는 9.2m 정도 되었다고 됩니다. 안쪽 벽과의 공간이 4.6m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도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 지내게 함으로 뒤쫓던 자들로부터 추격을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실 때에 라합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4절에 있는데요.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라합을 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금 현재 여리고 성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육교구 구역장님들과 육교구 식구들 계시면 17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탈출하기 전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 집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8절과 21절에 등장하는 붉은 줄은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붉은 줄과 다른 내용입니다. 15절의 줄 헤벨이라는 단어는 꼬아 만든 밧줄을 의미하는데요. 올가미 덫을 표현할 때 비유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악인의 줄, 죄의 줄, 환난의 줄, 사망의 줄 등을 표현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18절과 21절의 붉은 줄, 티크바는 기대, 소망, 희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나아베 집 창문에 달아 매라고 요청한 붉은 줄은 희망의 줄, 소망의 줄, 기대의 줄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을 표시로 달아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집 안에 모아두게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았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7교구 구역장님들과 7교구 식구들 계시면 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두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안전히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녹다라는 말은 용해되다, 용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공포에 빠진 민심의 동력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정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동향이었습니다. 군사의 규모나 지형지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첩보도 중요하지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공포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근거한다는 메시지로 더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나팔 소리에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동향을 정탐꾼들이 살피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 편만한 우상과 불신앙의 철벽을 깨부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였고 또 이방인이었으며 창녀인 자신의 모든 악 조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라합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이전에 자신에게 들어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를 만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들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라합 자신도 이들과 동일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이어서 라합이 믿음으로 뒤따랐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란 나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타인까지도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자기의 초월을 경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라합을 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경험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집 안에 모아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았던 마지막 재앙을 그도 그곳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그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 안에 편만했던 우상과 불신앙의 철벽을 깨부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인 자신의 모든 악 조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라합의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가문 남편입니다. 라합의 남편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의 한 전승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살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기생 출신의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아줄 정도로 넉넉한 포용력에 큰 그늘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살몬은 임신한 마리아를 품어주었던 요셉과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의 남편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 밖에 밭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허물 많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서 그녀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 살몬의 모습은 이방 여인이요 또한 남편을 잃은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품어준 아들 보아스의 삶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오늘 나의 모습은 언젠가 미래의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담는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며느리인데요.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룻의 첫 번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면 그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된 라합은 룻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손자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창녀였던 라합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은 신실한 왕의 대명사 다윗 왕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 혈통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1400년 전에 라합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족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명자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먼저 항상 앞서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아무 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일 뿐입니다.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 그리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게 잘 자랍니다. 그러면 과수원지기는 울타리 작업도 해야 하고 전지 작업도 해야 하고 또한 수확도 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택배로 발송도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울타리 작업, 전지 작업, 수확하고 상품하고 택배 보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혹시 성적이 오르기를 바랬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2번입니다. 몰래 숨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위에 대해 신약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믿음의 차원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구한 그녀의 행위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숨기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신 일에 라합은 동참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에 몰렸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를 보면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를 속였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중국의 한 가정에서 탈북민을 숨겨주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공안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그를 숨겨주었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신 것입니다. 라합의 상황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정탐꾼들도 죽음에 직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위한 거짓말, 거짓 증거는 구계명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의 거짓말은 현재 온 국민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 진실의 편에 서야 하고요. 상황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나합과 그의 가문은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종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가 어떤 민족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서 함께 나왔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함께 등재된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대상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또한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아니면 이전에 타락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각자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 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숨겨준 선행의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실 구실을 찾게 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라합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모와 형제 및 그의 온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정탐꾼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구역 식구들과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강권해야 할 상황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야 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직업이 창녀라면 모두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창녀의 말을 온 가족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쫓기는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을 이 가족들이, 라합의 가족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라합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심으로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 공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핍절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라합 역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핍절한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한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닫거나 결단한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쳐난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서 비천한 직업으로 살던 라합은 요단 동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한 행위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붉은 줄이 드리워진 자신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라합보다 괜찮은 조건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리도 미미합니까?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행동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선택받은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